일단 오늘의 주제는 전쟁 중인 지금 사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가. 투자 업계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2주 전만 해도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달러대였죠. 지금은 뭐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뭐 사실상 막혔고 유조선 통행도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지금 뭐 기뢰까지 깔기 시작했는데 주유소에서 뭐 기름값 올리는 거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 S&P 500도 뭐 2월 말 이후에 뭐 급락 급등 반복하고 있고 3월 10일에는 유가가 하루 만에 뭐 19%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전례 없는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아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건데 근데 한 전략가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자체가 아니고 시장이 이 전쟁에 놀라고 있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 고객들과 미디어가 이란의 보복에 얼마나 놀라는지를 보고 오히려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2년 반 동안 중동 긴장은 무시하라고 말해온 사람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교환해도 두 나라가 심지어 핵을 쏘더라도 나머지 세계에는 영향이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이 사람이 입장을 이제 바꿉니다. 원유를 사라. 이렇게 1월에 입장을 바꿨었고요. 그리고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인물은 마르코 파픽이라는 인물이고요.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지정학을 투자에 접목시킨 최초의 인물 중 하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정학은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의도가 아닌 그가 직면한 제약 조건을 봐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고 그의 프레임워크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저랑 함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 사고 과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데, 이제 마르코 파픽은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정학을 분석한 사람 대부분은 안전한 곳에서 이론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몸으로 다 겪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정학은 추상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이다.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캐나다로 건너가서 학업을 마치고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민간 정보 분석 기관에서 섀도우 CIA라는 별명을 가진 스트랫포라는 어떤 기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지정학 분석가로 경력을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2012년에 BCA 리서치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1949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매크로 리서치 기관입니다. 고객이 헤지펀드, 뭐 연기금,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등 있고요. 그러니까 76년 동안 매크로 분석만 해온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76년 된 기간에서조차 2012년 이전까지는 지정학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제 지정학 얘기가 나오면은 아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파픽이 이거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금융업계 최초의 지정학 전략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거는 빠르게 이 BCA의 간판 상품이 되죠. 이외에 클락 타워 그룹이라는 대한 투자 운용사의 파트너로 옮겨서 실제로 헤지펀드의 시드 자금을 투자하면서 실전 검증도 거쳤고요. 2024년에 다시 이 BCA 리서치로 복귀한 뒤에는 수석 전략가로서 회사의 프리미엄 상품인 BCA 액세스라는 상품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실적이 어떠냐? 이게 핵심이겠죠? 어쨌든 이력이 화려한 사람 많죠.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말했고 이 사람 맞췄느냐? 이게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2015년 그리스 위기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텐데, 그리스의 극좌파 시리자 당의 치프라스 정부가 들어섰고, 그때 이제 재무장관 바루파키스가 유럽과 극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의 공포는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럽 주식도 폭락을 했고,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때 파픽의 분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 총리든 장관이든 이 공직자들이 하는 발언을 무시하고요. 대신에 제약 조건을 받는데 핵심 제약이 뭐였냐면 그리스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그리스 국민의 다수는 유로존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진적인 정부라도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걸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맞았습니다. 국민투표에서 긴축 반대가 이겼지만 시프라스는 결국 유럽의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고 유로존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렉시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받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에 베팅한 쪽이 많은 수익을 거뒀죠.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입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을 때 대다수 분석가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침체를 경고를 했는데요. 팝픽은 다시 제약 조건을 받습니다. 다극 세계에서는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등 게 그가 제약을 봤을 때 그 논리를 도출한 거였고요. 그 이유는 양측 모두에게 너무 경제적 비용이 크고 특히 미국 대통령은 이제 선거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다 그렇게 봤었고 결국 2020년 1월 1단계 합의가 체결되고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025년 이거는 좀 더 최근이고 진행 중인 사례죠. 이제 작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대다수는 미국 주식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며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팝픽의 포지션은 이때 좀 미묘했는데요. BCA 전략가들 중 몇 안 되게 2025년 내내 강세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유가 좀 달랐는데요. 그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고 재정 지배, 그러니까 피스컬 도미넌스가 끝나가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고 위험 자산을 지탱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역발상적인 주장도 했는데요. 그 LNG 공급 물량 급증이 유럽의 에너지 비용을 영구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의 롱 포지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자산의 상대적인 초과 성과 시대는 끝났다. 유럽에 대해서 사용 선고를 빠르게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런 그의 콜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 동안 현대 유럽 주식은 실제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고 방위비 확대에 따른 그런 유럽의 재정 확장 테마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적중했다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지금 꽤나 요 롱 유럽 요 콜이 또 맞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공정하게 약점도 좀 짚어야겠죠. 팝픽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어쨌든 제약 조건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제약이 그럼 더 중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굿리드스에서 그의 책을 리뷰했던 독자 중 하나가 이렇게 썼는데요. 분석과 방법론은 이해하겠지만 상당히 조금 주먹구구 느낌이 있다. 제약 조건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할 때 이를 계량적으로 정산하는데 충분한 엄밀함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팝픽 자신도 지정한 예측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아트, 기회에 가깝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의 프레임워크의 약점, 그리고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시간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맞추더라도 언제 그게 일어나느냐는 꽤 자주 빗나갑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거의 모든 매크로 분석가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한계점이기도 하죠. 근데 뭐 타이밍까지 잘 맞추면은 이미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사실 방향만 맞추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확률적 우위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평가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브랜드 유니버시티의 기부금을 운용하는 CEO인 조셉 다울링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테틀락과 가드너의 슈퍼 포캐스팅처럼 팝픽의 지오폴리티컬 알파는 예측과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의 공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잔치뿐만 아니고 실제 업계에서도 제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CAI에 저도 요거 옛날에 군대에서 CAI에 1차, 2차 땄었는데 대한투자 분야의 국제 자격증인데 이 커리큘럼에 공식적으로 요게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팝픽의 방법으로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채택할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프레임워크가 정확히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팝픽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키아벨리는 틀렸다. 군주를 연구하지 말고 군주의 제약 조건을 연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의 지정학 분석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푸틴이 이런 의도를 뭐 가지고 있다. 또 시진핑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지도자의 의도, 성격, 그다음 발언을 분석해가지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는 거죠. 근데 팝픽은 이런 접근이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의도는 관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의 트윗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거는 보여주려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팝픽이 보라고 한 것은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은 관측 가능하죠.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 선거가 있고 저희도 그래서 벨리 혹은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지금 재정정책의 시대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우세한 시대에서는 선거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중간선거는 또 2년마다 있습니다. 또 의회 구성은 공개되어 있고 경제 데이터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 뭐 법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도 이 법적 한계도 우리가 제약 조건으로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팝픽의 논리는 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아니고 뭘 할 수 있고 없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고 제약이다. 이게 그의 논리고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시장의 대다수 분석은 이랬습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다. 관세를 올릴 거다. 무역전쟁이 격화된다. 이거는 의도 기반 분석이죠. 다들 트럼프 의도가 뭔지 막 전부 다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트럼프를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팝픽은 그게 아니고 트럼프의 제약 조건을 봤습니다.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고 관세는 물가를 올린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2026년의 큰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이제 작년에 내렸죠. 그 이유는 트럼프에게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관세 인하밖에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닉슨만이 중국에 갈 수 있었듯이 트럼프만이 자기가 올린 관세를 내릴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 제약 기반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지도자의 성격이나 이념, 뭐 의도 같은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가 직면한 선거 일정, 경제 데이터, 법적 한계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결국 뭘 할 수밖에 없는가를 도출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팝픽의 프레임워크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서 파생된 어쩌면 또 가장 유명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팝픽이 수년간 반복해온 메시지인데요. 지정학 이벤트는 시장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은 항상 리스크를 과대평가한다. 뭔가 터지면은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거래하기 시작하지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그 이벤트 자체가 정책 입안자들한테 피봇의 명분을 줍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대응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후퇴를 할 구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가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하나의 밈이 형성됩니다. 팝픽이 제 직접 소개한 밈인데요. 엄마, 우리 어떻게 부자가 됐어? 무슨 일이 터지면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 뭐 이게 조금 실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이벤트가 터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꽤 높은 수익을 계속 가져다 줬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정학 이벤트입니다. 뭐 어떤 이벤트가 뭐 터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다 이건 아니고 지정학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았다. 23년 10월에는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고 24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교환했고 25년에도 수차례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매번 유가가 치솟았는데 금세 다시 빠졌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팝픽도 이제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자동응답기를 그냥 켜놓고 그런 모드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중동이 시끄러울 때마다 고객들한테 유가롱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심지어 두 나라가 서로 핵을 쏘더라도 나머지 세계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핵심 제약 조건은 딱 하나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 54km 폭의 해협만 안전하면은 나머지의 중동 긴장들은 전부 다 그냥 시장과 무관한 이런 소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재밌는 반전이 생깁니다. 며칠 전인 3월 6일 케빈 위어라는 사람이 팟픽을 자기 팟캐스트에 불렀습니다. 무이어는 캐나다의 매크로 트레이더인데 20년 넘게 대형 은행에서 자기 자본, 그 프랍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매크로 투어리스트라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팟캐스트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때 무이어가 팝픽한테 던진 질문이 겁니다. 형, 내가 보기에 형이 시장을 망가뜨린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정학은 무시하면 된다는 패턴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가만히 있거나 바닥을 잡는 게 알파를 주는 거를 모두가 학습해버렸으니까 이건 더 이상 알파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뭐 지정학은 팝픽 말대로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미리 이제 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팝픽의 대답이 맞다. 나는 이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그건 인정한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이 내 프레임워크는 그냥 지정학 무시하라는 그 팸플릿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플레이북 그런 거고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자가 제약 조건의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를 항상 무시하라가 아니고 제약 조건을 분석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온건하다. 이게 그가 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는 그냥 분석 없이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건 거고 후자는 매번 새로운 분석을 한 뒤에 결론을 할 때 실제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좀 온건하게 내리는 쪽이 대부분의 결과다. 그런 의미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자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그냥 치트키처럼 이걸 하나의 해킹으로 생각해서 뭐 지정학 분석하지 말고 뭐 터지면 무조건 사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바로 이 대화에서 팝픽이 이번에는 내가 페이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올해 1월 6일에 그가 나는 고객들한테 브렌트 유 롱 포지션을 권했다. 2년 반 동안 중동은 무시하라고 해온 사람이 갑자기 유가를 사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방송에 나와서 통수를 세게 그냥 때려버리죠. 나는 이번에 유가 샀지롱. 해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12월에 이게 바뀌었다. 미국이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은 일종의 관리된 적대였습니다. 서로 미사일은 쏘지만 암묵적으로 정권 자체를 건드리진 않는 묵시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정권 교체, 이 레짐 체인지, 우리가 시장 체제가 아니고 진짜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런 묵시적인 규칙이 깨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3월 1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합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급락했고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파피 얘기하는데 나를 놀라게 한 거는 이 사건 자체가 아니다. 시장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이제 BCA 고객 노트에 그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란이 걸프 왕정 국가와 글로벌 에너지에 보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과 미디어가 얼마나 놀라는지 보고 오히려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 이는 평균적인 투자자가 테헤란이 받고 있는 압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로 한 대 치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아니 너희의 멍청함에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2차로 한번 공격을 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면은 도대체 이란의 보복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지 여기서 또 제약 기반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또 작동을 합니다. 이 이란 정권은 지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제거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약해 보이고 내부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무너진 상태인데 정권 교체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내부부터 이제 막 이탈자가 발생하고 무너지겠죠. 팝픽은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합리적이고 게임 이론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반드시 고통을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만이 미국의 효용 함수를 갱신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이란의 정권 안정을 위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국한테 학습을 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글로벌 경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거죠. 여기서 이제 파피 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효용 함수를 갱신시킨다. 유틸리티 펑션을 업데이트한다. 이건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죠. 쉽게 말하면은 이란의 정권을 건드리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거를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비용이나 편익을 이제 계산할 때 요 비용 편익 계산에 영구적으로 각인을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CNBC 인터뷰에서 팝픽은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이란은 스스로를 방어할 군사력은 부족하지만 그 드론 기술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공격할 능력은 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훨씬 열악한 기술로 홍해를 좀 마비시킨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뭐 스스로 B2 폭격기라 이런 걸 방어할 순 없지만 약간 옆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계속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바피 제시한 거고요. 근데 이 케빈 무이어의 팟캐스트에서는 좀 더 날 것의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랑 좀 친한 것 같아요. 와서 완전히 그냥 날 것의 표현을 쓰는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이란의 수처리 시설 같은 인프라를 타격해서 중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거다. 그런데 이란은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세계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팝픽은 이란의 보복을 어쨌든 광기 혹은 비합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의 제약 조건을 분석했을 때 그 정권 붕괴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유일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 기반 프레임워크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건데 상대방의 입장을 제약을 통해서 분석하면은 이렇게까지 이란이 하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측 가능한 일이 된다. 그런 이제 얘기죠. 근데 그의 시각에서 시장은 이걸 하지 않았던 거죠. 시장은 여전히 지정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레토릭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팝픽이 우리가 충격받은 거는 고객들의 충격 때문이다.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무지하니? 너희들의 지정학 문해력에 내가 충격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던 게 바로 이 맥락에서 이제 온 거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밈, 무슨 일이 터지면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 시장이 이 밈을 진짜로 내면화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집이 무너지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버렸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거는 제약 조건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관리된 적대 관계에서 정권 교체 위협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제약 조건이 변화했는데 시장은 팝픽한테 잘못 배운 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어쨌든 팝픽이 이렇게 너희들의 무지에 놀랐다. 나는 이렇게 제약 조건을 분석해서 이렇게 유가를 미리 샀지롱 하고 나서 그러면 트럼프는 언제 물러서느냐. 여기서도 팝픽은 제약을 분석합니다. 이 리서치 노트에서 그는 이렇게 썼는데요. S&P 500이 10% 이상 조정받으면은 트럼프의 피봇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주가 하락은 훨씬 더 강한 동기가 될 것이다. 이게 왜 10%냐? 이것도 제약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 중에 핵심은 주식시장의 성과와 경제 체감입니다. 경기 체감. 근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한다고 여겨지는 요 10% 트레시홀드를 넘어서 하락하게 되면은 공화당의 의회 장악력이 이제 위험해지죠. 다만 이제 팝픽은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붙입니다. 트럼프가 물러서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 있는데 이란이 거기에 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할 때마다 상대방이 좀 공갈치고 빠지려고 하면 좀 받아줬다. 캐나다의 마크칸이든 혹은 나토 회원국이든 심지어 시진핑마저도 어쨌든 항상 타코를 하면은 그래 뭐 쫓아가서 또 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받아줬는데 이번 상대는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라는 타코를 받아서 집어삼키는 대신에 그걸 들고 와서 치워버려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팝픽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유가의 더블탑, 유가가 이제 지금 치솟았죠. 더블탑 이렇게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는 더블바텀, 폭락했다가 두 번 해서 올라가는 이런 더블바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후퇴를 하면은 유가가 빠지고 주식이 반등하겠지만 근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우리도 그럼 뭐 휴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오르겠지만 이란이 거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시 유가는 오르고 요 S&P는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고객들한테 1월 6일에 잡았던 브렌트 유롱 포지션의 절반을 이익을 실현을 하되 아직까지 나머지는 보유해라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절반 익절했지롱 근데 더 오를 거지롱 한번 시전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랑 이제 별개로 지금 뭐 S&P가 다시 이렇게 더블 바텀 이후에 오른 걸 떠나서 미국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약세를 보고 있는데요. 파픽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은 미국 자산의 상대적인 초과성과 시대가 그는 끝나가고 있다. 중장기 전망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2017년 이후에 미국의 경제와 자산들이 그 방만한 재정의 힘을 입어서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 재정 지배, 피스컬 도미넌스의 시대가 조용히 끝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레버리지 주도 사이클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강세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흥청망청하는 재정이 끝난다는 게 채권 시장 쪽을 안정시키면서 좀 강세론이 올 수도 있지만, 근데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어떤 유럽이나 비미국 자산으로의 로테이션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 뭐 투자 권유는 아니고 이 모든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특징이지만 팝픽 자신도 자신의 분석이 틀릴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무지함에 충격을 받았고 나는 5일 추천했고 우리는 여기서 절반 익절하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가치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에 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파픽의 주장에서 투자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걸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도가 아닌 제약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뉴스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끝장낼 거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때 반사적으로 우리가 막 공포를 느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럼 트럼프와 시진핑의 제약 조건이 그것을 허용하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선거 일정은 언젠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군사적으로 가능한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제약 조건들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좀 억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어는 공포를 조장하고 하면은 더 조회수가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뭐 미디어도 그렇고 요즘은 막 썸네일이나 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냉철하게 그 사람의 제약 조건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밸리에서 항상 그런 얘기하는 재정 정책의 시대에는 선거 일정이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고, 그다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고 이러는 것도 제약 조건을 계속 보는 거죠. 지정학 저변에 깔린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장 주목할 구체적인 변수들이 이제 있습니다. 팝픽의 분석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될 핵심 지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P 500의 낙폭입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은 트럼프의 피봇 확률이 급등한다는 거죠. 타코 확률 급등. 요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타코 확률 급등하면은 사실 매수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CPI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관세 유지 비용도 상승한다는 거고요. 지금 지정학 문제가 지금 관세를 유지해야 될 어떤 비용도 상승하니까 오히려 이 유가 급등이 관세 쪽은 좀 느슨하게 잘좀 호재로 풀릴 가능성을 높인다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 규모가 하나의 또 변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에너지 공급 쪽이 얼마나 차질을 빚는지.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전쟁이 나면은 주식이 떨어졌다고 반응하니까 그냥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이에 이런 제약 조건 프레임워크를 가진 사람은 이 전쟁이 정확히 어떤 제약하에서 진행되고 그 제약이 언제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한다. 그거를 오늘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이가 이제 예상 밖의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과 공포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사람을 이제 가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파트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S&P 500이 급락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제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줄 몰랐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팝픽은 이렇게 묻습니다. 시장이 놀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제약 조건을 잃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정학을 시장에 접목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시장이 그것을 어떤 치트키로 변환해 버렸고 이제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오류를 그것 때문에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 관련해서 이 1909년에 노먼 엔젤이라는 사람이 The Great Illusion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전쟁의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전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거든요. 20세기가 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런 사회에서는 선진국들끼리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누군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요때 이제 노르만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얄궂게도 5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팝픽이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아무도 포지셔닝을 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책을 이 Great Illusion처럼 비난할 것이다. 이렇게 자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2026년에 시장이 지정한 리스크는 항상 사라진다. 이렇게 학습해버리면은 오히려 정작 사라지지 않았을 때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트럼프의 제약 조건 중 하나가 시장이 10% 하락하면 이제 트럼프가 아이고 이거 선거 지겠다는 제약이 생기니까 다시 좀 유하게 나갈 수 있는데 시장이 전부 다 팝핑 말을 듣고 아이고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제약 조건 있으니까 오를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S&P가 간다? 트럼프는 그럼 힘을 받아서 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은 지정학 리스크 때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의도가 아닌 제약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라는 것이 오늘의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대중적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찾아보면은 재미난 그런 명사들의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팝픽의 얘기로 첫 번째 스토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 튜더 존스입니다. 폴 튜더 존스.